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로 하여금 우리 주가 누구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도 성경에 뭐 다른 구절은 암송하는 게 없어도 오늘 본문은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인기도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그처럼 그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그 삶의 현실과는 또 가장 맞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만이 아니고 그 누구나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 말한 게으른 자를 근계하고 뭐 오래 참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뭐 이러한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뭐 많이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하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은 우리에게 막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이 본문의 내용처럼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큰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벽에 또 걸어놓은 그런 집도 또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현실은요 이런 삶을 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법정 승리라는 분이 쓴 그 무소유란 책,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이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소감을 쓴 것이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삶의 자유를 느낀다. 그런 소감도 쓸 정도였습니다. 아마 뭐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느끼는 삶의 자유는 말 그대로 느낌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집착을 하면 분명히 삶이 번민이 빠진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법정 승려가 선택한 게 나의 번민된 원인인 소유를 버리자. 그게 그분의 해결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분이 참 대단한 그런 그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은 번민에서 벗어나서 편한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미 내 삶, 자기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있습니다. 집착을 한 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를 번민케 하는 것은 그 내 삶 속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어느 하나 그것이 아니고 이미 내 삶에 집착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번민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소유란 책을 보면서 어떤 삶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잠깐 느끼는 건 있지만은 그 무소유를 자기 삶에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 이대로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생각으로 끝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건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그냥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거냐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그런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낙심이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안 되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요. 어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느라 바쁘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밤에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또 요즘 세상에 참 그 흉한 일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흉한 일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범사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역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문자로는 듣기 좋은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 삶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무시할 수 없고 예민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살아볼까 살아보자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두고도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인간이 어떻다는 것쯤이야 잘 알았을 거예요.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았다면 이 본문 내용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도 사도가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한테 이 말씀도 실천해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 거라고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답을 좀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벽에 붙여는 옛적으로만 그렇게 말한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어쨌든 나타내야 될 그러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죽게 속게 살아간다는 그런 증거물로 드러나야 될 그러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내용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장 5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가 신자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죠. 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사람이 신자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에 속한 빛의 아들이니까 그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밤 안에서 어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자의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처럼 구별된 거룩된 길을 가려면은 밤에 취해서 밤에 자지 말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속해서 밤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집착하고 삽니다. 내 인생에 집착을 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에 매몰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집착이거든요. 내가 원한 인생 살고 싶다, 그게 내 인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행을 느끼는 그 모든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한 인생으로 안 될 때 불행을 느끼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신을 찾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서 하는 일이 내가 원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날 도와달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자도 자기 인생에 또 그런 식의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이 밤의 취향,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혼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게 뭔가를 너희가 깨닫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정신을 차려 사는 것이다, 그 뜻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게 나를 지킨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많이 더 구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지켜 보호한다. 그걸 깨달아 안다면 결국은 그 믿음의 문제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한 인생은 뭐 이건 두말할 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자기를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찾아가는데 이제 그 중에 태반의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돈이고 이제 출세한다 그 말입니다. 돈과 출세하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힘 있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사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에서 돈과 출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부르면서 돈 출세를 달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어떤 인생의 행복을 여기는 가치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세를 떠나가지고 뭐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개정의 어떤 법정 승려처럼 고상한 그런 사람들은 무소유가 또 인생의 행복이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소유를 버림으로써 범민에서 벗어나고 그걸로 행복을 자꾸 누리는 그런 길로 간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행복을 살기 위해서 일을 써요. 방식은 다르지만 찾는 건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행복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신천에 그 운동 나가면은 나 걷고 뛰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막 걷고 뛰고 합니다. 막 이제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자유롭게 막 운동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뛰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수심이 모여가지고 에어로빅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한 열매 모여가지고 뭐 기체종각 그런 거라고요. 또 어떤 데는 요가를 하게 돼요. 어떤 데는 또 프랑카드에 무슨 파랑공인가? 네, 처음 들어보는데 또 그걸 해가지고 뭐 수련을 한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제가 보니까는 그것도 신천 제가 동신교회 성동까지 뜁니다. 많이 뛰죠. 그 안에 그 각종 종류의 운동하는 사람이 한 여섯 가지인가 돼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건강이지 않습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간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목적은 자기 인생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방식, 그 길이 좀 다를 뿐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건강을 잡고 어떤 사람은 기초적인 건강을 잡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길을 결국 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이건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힘쓰면 될 것이라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일하신다. 그건 생각치를 못합니다. 우리의 뜻을 물어보면서 뭘 해줄까? 물어보고 그 뜻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사람하고 낮에 속한 사람이 신을 찾는 것부터가 이미 달라버리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은 낮에 속한 사람, 빛이 다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찾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부터가 이미 세상에 취해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사도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세웠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세상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를 해요. 자, 이처럼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저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그 길은 분명하죠.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항상 우리를 끌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집착을 하면서 내가 원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 그게 뭐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게 하나님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면 넘어지든 깨지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 하신 일답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도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관한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가 참 인정하기는 싫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관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과 연관된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관한 악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결국은 그 내막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간 믿음 안에서 신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집착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따로 갖고 있고 그 인생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한 대로 그냥 애처용이에요. 네가 원한 인생을 위해서 신하지 말아라. 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죠. 네가 원한 인생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을 포기해 버린다거나 그걸 뭐 버리라는 그런 말로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슬 수 있죠, 있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원한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 인생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응답해서 지금의 인생을 살아오냐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꾸려온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꾼 인생을 그대로 이루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 게임이라는 게 선만 직선이 있으면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중간에 선이 쫙쫙 들어가 있잖아요. 내려오다가 그 선에 걸리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립니다.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내려오고 또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그게 사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사다리 같은 그런 겁니다. 직선 코스가 아니고 좀 가다가 중간에 다른 일로 틀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되다가도 또 중간 또 뭐 다른 선이 걸쳐 있어가 틀어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냐면은 그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틀어놓고 틀어놓으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그쪽으로 인생을 막 틀어놓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 골탕분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향을 틀어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탄한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자갈밭이 만나게 되고 자갈밭 좀 살다가 또 가시밭길을 만나게 되고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순탄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인생들이 몽땅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 초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밤에 속한 나처럼 밤에 취해 살아갈 때에는 내가 원한 인생을 살아내는 게 소원이었고 밤에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에는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는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런 인생으로 생각이 뒤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도구다. 이런 쪽으로 믿음이 굳어져요. 그게 세상과 다른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도 없고요. 재수가 나빠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부 시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거울 보고 기쁨 연수했다고 하는데 그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었느냐, 인생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밤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낮에 속한 빛의 아들의 생각으로 바뀌었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은한 인생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내 은한, 내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신자에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요, 뭐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그 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고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내가 힘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재수가 나빠 이러는 것들인가?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면은 또 그게 징계다 이리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징계, 그런 고통, 그런 힘든 일 그걸 내게 있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 것인가? 그냥 잘못 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간섭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함이 담겨있는 내 구원을 이루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일이다. 그게 발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막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 그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거든 증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누가 봐도 참 불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하시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걸 알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신자로 깨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 참된 믿음이라면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게 내 삶이다. 그러나 분명히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돼요. 결론은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별이 여기에 드러나요. 신자 아닌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한 게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내게 뭐 유익된 걸 줘야 그걸로 감사하려고 하고 그게 신자 아닌 사람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자는요, 하나님이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나를 안 좋은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 이걸 알 때에 나를 그런 걸로 인도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 대상이 하나님 때문에는 내게 어떤 일이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비록 지금 당장은 속상한 그런 일이지만은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는 선한 뜻이다. 이걸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든. 근데 우리는 기도를 내게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평소 살아갈 때는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죠. 급할 때만 찾고.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편하든 안 편하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나한테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 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두게 하시는 그 일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 많이 하면은 감사할 더 많이 생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 이걸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일하심 의지하는 그러한 신자만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못 살아가는 것이다. 한번 깊이 실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다리다. 항상 틀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저도 살아오면서 틀어진 인생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능컷만큼도 없어요. 집사님이 또 얘기 나오는데 공부 시간에 집사님이 저보고 참 목사님은 목사님이 에코스를 탄 사람인데 이 아반떼가 웬만한가. 저도 그래요. 참 에코스를 탄 사람인데 저도 학교 졸업할 때는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전공이 축산인데 소 한 마리 키우면요 부급 공무원 봉급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이었거든요. 그래 그때 우리 공무원 같은 거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소 다섯 마리 키우면은 뭐 엄청난 부자거든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영농 후기 양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런 이제 그 딱 지정이 돼가지고 소 다섯 마리에 어느 그 농토를 예,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거기에 모든 꿈을 다 걸었죠. 우리 친구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그야말로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그 정책이 몽땅 다 흐지부지해버립니다. 그때 우리 망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배운 거 아무 필요 없으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틀어지고 틀어지면서 이때까지 나온 것이에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획했던 거, 원했던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남보다는 낮아지고 적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건 선한 뜻이고 모든 게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럼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게 신자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가벼움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부지런히 묵상을 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 뜻을 바라보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과 간섭하심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뜻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주의 증거물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